2026년 2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기술, 문화,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떤 단면을 딱 보여주는 세 가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네요.
네, 저도 보니까 각기 다른 주제 같은데 묘하게 연결되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첫 번째는 나는 인공지능 안 써 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얼마나 어색한 말인지 생각하게 만드는 새로운 관점에 대한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뭐 전 세계를 지금 들썩이게 만들고 있는 BTS 완전체 컴백 소식, 그리고 그 스케일이 도시 하나를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엄청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명절 연휴의 밝은 모습 뒤에 가려진 가정 내 갈등, 그리고 그 문제를 다루는 언론의 시선을 또 다른 시선으로 비평한 자료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해요.
네, 오늘 자료들이 겉보기엔 전혀 달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프레임을 만드는가 하는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아, 프레임이요?
네. 기술에 대한 우리의 정의가 현실을 어떻게 바꾸는지, 또 한편의 무대가 어떻게 한 나라의 역사와 경제를 상징하게 되는지, 그리고 사회 현상을 다루는 기사 하나에 어떤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는지, 이런 연결고리들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AI 하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SF 영화에 나오는 그런 초지능 로봇 같은 걸 떠올리시잖아요.
그렇죠. 터미네이터 같은 거요.
네. 그런데 이 오마이뉴스 기사는 그 생각을 완전히 깨버려요. 우리가 사실은 아침에 눈 떠서 잠들 때까지 AI를 쓰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이 기사가 AI를 정의하는 방식이 아주 도발적이고 흥미롭습니다. 저자가 AI한테 직접 물어봐요. 너는 뭐냐?
AI한테 직접요?
네. 그랬더니 사람의 지능적 행동을 컴퓨터가 흉내내거나 스스로 학습하여 수행하는 기술이라는 답을 얻어내고요. 이걸 출발점으로 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넓히죠?
이걸 더 넓게 확장해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을 대신 수행하도록 설계된 논리적 구조를 가진 모든 도구라고 재정의를 해버립니다.
잠깐만요. 모든 도구라고요? 그럼 그 논리대로라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네,
워드 프로세서, 엑셀, 심지어 유튜브 앱까지 전부 AI란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기사는 거기서 한술 더 떠요.
더요?
네. 나무를 자르는 도끼나 운송을 대신해주는 자동차까지도 넓은 의미의 AI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죠.
도끼요? 아, 이건 좀 과한 해석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기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만 보면 현대의 AI, 특히 스스로 데이터를 학습해서 새로운 규칙을 발견하는 머신러닝 기술은 다르죠.
네, 정해진 규칙만 따르는 엑셀이나 도끼와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명백히 다릅니다. 이건 사실이죠. 하지만 이 기사는 그 기술적 차이보다는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고 이를 대신하는 도구라는 어떤 철학적인 연속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아, 기술의 복잡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그 목적의 뿌리는 같다는 시각이군요.
정확합니다. 컴퓨터가 인간의 복잡한 생각을 아주 단순한 예, 아니오의 연속으로 분해해서 처리하잖아요.
그렇죠. 0과 1로요.
그것처럼 도끼 역시 내려친다는 복잡한 행위를 쇠개 모양의 날이 나무 섬유를 가른다는 단순한 물리 법칙으로 해결하는 도구라는 거죠. 의미가 아니라 절차를 따른다는 점에서 본질이 같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관점의 진짜 핵심은 뭘까요?
제 생각엔 AI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좀 걷어내는 데 있는 것 같아요. AI를 갑자기 나타난 외계지 성체를처럼 볼 게 아니라 인류가 불을 다루고 바퀴를 발명했던 것처럼 능력을 확장하는 도구의 최신 버전으로 보자는 거죠.
아, 그렇게 보면 질문 자체가 바뀌네요. AI가 우리를 지배할까라는 두려움 섞인 질문이,
네, 우리가 이 강력한 새 도구를 어떻게 현명하게 쓸 것인가라는 훨씬 더 건설적인 질문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정말 관점의 전환이네요. 우리가 이미 스마트폰 얼굴 인식이나 유튜브 영상 추천 알고리즘처럼 AI를 일상적으로 쓰면서도 유독 AI라는 단어에만 어떤 거부감이나 공포를 느끼는 현상을 꼬집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이런 논리라면 정말 석기 시대부터 인류는 인공지능을 써온 셈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AI가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인간이 도구를 만들어 온 긴 역사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관점. 앞으로 우리가 기술을 대하는 태도를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일을 대신하는 도구라는 관점에서 기술을 재정의해 봤는데요. 다음 이야기는 이런 기술과 문화가 결합했을 때 와, 얼마나 거대한 사회적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바로 4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오는 BTS의 컴백 소식입니다.
네, 정말 스케일이 다른 이야기죠. 오는 3월 21일 컴백 무대의 장소가 바로 서울의 심장부, 광화문입니다.
그냥 광화문 광장이 아니라면서요?
네, 경복궁의 중심인 근정전에서 시작해서요, 흥내문과 광화문을 거쳐 나오는 그야말로 500년 조선의 왕이 걸었던 바로 그 왕의 길을 걷는 겁니다.
와, 21세기 K-POP의 황제 BTS가 그 길을 걷는다는 상징적인 무대를 준비하고 있군요.
네, 새 앨범 제목도 아리랑이라고 하니까요.
정말요? 가장 한국적인 공간에서 가장 한국적인 이름의 앨범을 처음 선보이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또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개국에 생중계된다고 하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정말 입이 떡 벌어졌던 건 따로 있어요. 정식 관객은 많아야 수만 명 수준일 텐데 경찰이 예측하는 인파가 무려 26만 명이라는 거예요.
26만 명이요? 상상이 잘 안 가는 숫자죠.
네, 26만 명이요.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꽉 차도 6만 6천 명인데 그 4배에 달하는 인파가 광화문 일대에 모인다는 거잖아요.
와, 상상만 해도 정말 아찔하네요.
그 중심에 서 있는 기분은 대체 어떨까요? 자료를 보니까 벌써부터 주변이 난리더라고요. 광화문이 보이는 호텔은 하룻밤에 500만 원짜리 방까지 다 매진됐다고 하고요.
500만 원이요?
네. 주변 숙소 예약이 1년 전보다 5배가 늘었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말 그대로 도시 전체가 하나의 이벤트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축제가 되는 거예요. 명동상점가는 뭐 BTS 관련 상품으로 도배를 하고 손님 맞이 준비에 한창이고요.
도시 견제가 움직이는 거네요.
네. 이 현상에 대해 함께 보내주신 논평이 아주 인상적인 분석을 내놓았어요. 6.25 전쟁 직후에 맥아더 사령관이 했던 말을 소환하죠.
아, 그 유명한 말이요. 한국이 재건되려면 100년은 걸릴 거다. 의미네요.
네. 특히 그 원동력으로 한국인의 정서인 한을 꼽은 부분이 아주 흥미로웠어요.
한이요? 외국인들은 이해하기 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한은 단순히 슬픔이나 분노라기보다는 오랜 시간 억압받고 부당함을 겪으면서 쌓인 어떤 응어리진 감정, 풀리지 않는 슬픔 같은 걸 의미하잖아요.
네, 복합적인 감정이죠.
논평은 바로 그 깊은 감정이 예술을 통해 폭발적인 에너지로 승화되면서 국경을 넘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시각을 제시하는 거죠. BTS의 음악에도 그런 정서가 녹아있다는 분석이고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신나는 댄스 음악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깊은 역사적, 정서적 배경이 전 세계 팬들에게도 다가갔다는 거군요. 정말 의미 있는 분석이네요.
다만 논평은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당부를 잊지 않습니다.
안전무제겠죠?
당연하죠. 26만 명이라는 숫자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규모인 만큼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고 세심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정말 중요하죠. BTS 컴백 무대에 26만 명이 몰릴 거라는 예측은 하나의 문화현상이 가진 엄청난 긍정적인 힘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기쁨을 나누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명절처럼 가족이 모이는 시간에는 오히려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마지막 자료는 바로 그 명절의 이면에 대한 이야기예요. 30%나요?
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작년 설 연휴 동안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가 하루 평균 약 830건이었어요. 평상시에 648건에 비해서 훨씬 높은 수치죠.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즐거워야 할 시간에 오히려 폭력 신고가 늘어난다니 참 아이러니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기사에서는 그 원인으로 과도한 음주나 재산 다툼, 명절 스트레스 같은 전통적인 요인들과 함께 최근 더 심해진 정치적 갈등도 꼽고 있고요.
아, 정치 갈등이요?
맞아요. 기사에 실린 한 시민의 인터뷰가 현실을 잘 보여주는데요. 남편이 술만 마시면 정치 이야기를 꺼내서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고 예전에는 시동생 뺨까지 때린 적이 있어서 이번 설은 제발 무사히 넘어가기만 바란다는 내용이었죠.
정말 안타깝네요. 경찰도 그래서 설 명절 특별 치안 대책까지 마련했다고 하고요.
네.
그런데 이 기사에 대해 함께 보내주신 논평은 상당히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제기해요.
기사의 내용 자체보다는 기사가 현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 프레임에 대한 비판인데요.
네, 여기서부터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논평이 문제 삼는 건 기사가 가정폭력의 여러 원인 중 하나로 슬쩍 끼워 넣은 경제불황이라는 표현입니다.
경제불황이요?
네, 논평은 이 표현에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잠깐만요, 논평의 지적은 날카로운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코스피 지수가 5,500을 돌파했다고 해서 모든 서민들의 체감 경기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자영업자나 취업 준비생들처럼 힘든 사람들도 많고요. 기자가 말한 경제 불황이 그런 개개인이 느끼는 체감 경기를 의미한 거라면 논평의 비판이 너무 정치적인 잣대를 들이댄 건 아닐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시경제 지표와 개인이 체감하는 경기는 분명 다를 수 있죠. 논평이 그 사실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거죠?
다만 논평의 비판은 저널리즘의 책임을 향하고 있어요. 기자가 경제 불황이라는 사회 전체를 규정하는 듯한 강한 표현을 쓰려면 그에 합당한 근거, 예를 들어 통계나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해야 한다는 거죠.
아, 근거 제시가 부족했다는 거군요.
네. 그런 근거 제시 없이 뭉뚱그려서 경제가 어렵다고 표현하면서 가정폭력이라는 사회 문제를 다룰 때 독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아, 지금 정부가 경제를 잘못해서 가정폭력까지 늘어나는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논평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사실 왜곡이자 일종의 가스라이팅일 수 있다고까지 강하게 비판해요. 가정폭력 문제를 다루는 척하면서 그 기저에는 현 정부를 비판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숨어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경제가 좋으냐 나쁘냐의 사실 논쟁이 아니라 언론이 명확한 근거 없이 특정 프레임을 사용해서 독자의 인식을 은연중에 조정하려 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군요.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볼 때 단순히 사실관계만 확인할 게 아니라 그 사실을 어떤 단어와 맥락으로 포장해서 전달하는지까지 비판적으로 봐야 한다는 뜻이겠어요?
네. 똑같은 현상이라도 경기 둔화, 서민 경제의 어려움, 경제 불황이라는 단어는 독자에게 전혀 다른 뉘앙스와 책임 소재를 암시하니까요. 미디어 리터러시가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이죠.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네요. 기술에 대한 정의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해서 한 아이돌 그룹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문화적, 경제적 파동을 목격하고 마지막으로 명절의 그림자와 그를 둘러싼 미디어의 프레임까지 정말 다양한 결을 가진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한 자료들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세상을 어떤 안경을 쓰고 보고 있는가?
네.
도끼를 보면서 AI의 원형을 떠올릴 수도 있고 BTS의 무대에서 한 나라의 응축된 역사를 읽어낼 수도 있죠. 또 사회 문제를 다룬 기사 한 편을 보면서 그 안에 담긴 여러 겹의 의도와 프레임을 파헤쳐볼 수도 있고요.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떤 관점을 취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매일 손에서 놓지 못하는 이 스마트폰 안에서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잖아요.
아, 그렇네요.
이 기기는 AI 알고리즘, 즉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BTS의 컴백 무대 영상, 두 번째 이야기를 추천해주기도 하고요. 동시에 서로 다른 프레임을 가진 뉴스 기사, 세 번째 이야기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와 우리가 소비하는 정보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각과 세상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조각하고 있는지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